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취임 후 첫 유엔 총회 기조 연설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북한과 이란이 자국민들의 이익을 돌보지 않고 도발 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데 대해서 강력히 경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 발사가 영내 안정 해치는 호전적이고 위험한 행동임을 지적하며 강하게 비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극도로 강한 용어로 북한이 미국과 전 세계 나라들의 안보에 가하는 위협에 대해 언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북한과 이란의 도발을 억제하는 데 다른 나라들이 동참할 것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오늘 연설에서 자신의 외교 정책 방향과 철학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통화를 갖고 북핵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두 정상은 이날 통화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들의 적극적인 이행을 통해 북한을 최대한 압박하기로 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도 전화통화에 대해 보도하면서 시 주석은 중국과 미국이 상당한 공동의 이익을 갖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하고 있음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어제 유엔 총회가 열리는 뉴욕에서 만나 북핵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짐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서울을 중대 위험에 빠뜨리지 않는 대북 군사 옵션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어제 국방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구체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의 발언은 대북 군사적 공격은 2천만여 명이 거주하는 서울 수도권을 위태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일각의 지적을 반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매티스 장관은 또 송영무 한국 국방부 장관과 최근 미국의 전술 핵 재배치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다고 확인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우리가 그런 선택 방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그게 전부라며 자세한 입장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미국 연방수사국이 지난해 대통령 선거 당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선대본부장이던 폴 매너포트 씨를 도청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CNN 방송은 어제 소식통들을 인용해 FBI가 러시아의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하면서 올해 초까지 매너포트 씨를 도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FBI는 특히 지난 가을 매너포트 씨와 러시아 정보요원으로 추정되는 사람들 간 통신 내역을 입수하며 그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졌다고 CNN은 보도했습니다. 소식통들은 매너포트 씨가 러시아 측에 미국 대선을 도와달라고 유도한 대화도 수집됐다고 전했습니다. 매너포트 씨는 러시아 변호사와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 트럼프 주니어가 만난 자리에도 함께했습니다. 매너포트 씨는 과거 우크라이나 여당에서 거액을 받고 미국 정치인들을 상대로 로비한 의혹이 불거지며 지난해 8월 선대본부장에서 물러났습니다. 미얀마 실권자인 아웅산 수치 국가자문이 최근 불거진 자국 내 이슬람 소수민족 로힝야족 탄압 사태에 대해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수치 자문은 오늘 네피도에서 행한 연설에서 모든 인권 침해와 불법적인 폭력을 규탄한다며 인권 침해, 안정과 조화 파괴 행위에 대해 엄격한 정의로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수치 자문은 그러나 유엔 등 국제사회가 제기하고 있는 로힝야족을 겨냥한 미얀마 군부의 이른바 인종 청소 주장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수치 자문은 도피하지 않고 집에 머물고 있는 이슬람 교도들도 많다며 문제만 보지 말고 문제가 없는 부분도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고국으로 돌아오고자 하는 난민들을 위해 확인 절차를 시작할 것이며 아무런 주저 없이 모두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은 오늘 홍콩 독립에 대한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남 장관은 독립 문제가 홍콩과 중국 공산당 지도부 간 관계를 해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남 장관은 정부가 대학교 내에 개입하고 싶지 않다고 전제하며 현재 대학가의 관련 논의는 단순한 언론의 자유를 넘어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 같은 논의가 일국 양제 제도를 명백히 공격하고 있고 중국과 홍콩 간 관계를 훼손하고 있다며 이는 홍콩의 발전에 이익이 되지 않고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 뉴스의 조은정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9일 화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80일간의 세계 일주라는 책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은퇴하고 홀로 사는 한 여행가가 80일 동안 전 세계를 돌면서 수많은 사람과 다양한 문화를 겪으며 얻는 이 삶의 희망 또 모험을 다룬 이야기인데요. 책과 영화를 통해서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세계 일주의 꿈을 심어준 작품이기도 합니다. 최근 영국의 자전거 선수인 마크 보먼트 씨가 79일 만에 자전거로 세계 일주를 하는 신기록을 달성했다고 해서 화제가 됐는데요. 지난 7월 2일에 파리를 출발해서 유럽과 러시아, 몽골, 중국, 호주, 미국까지 약 3만 킬로미터를 자전거로 일주했다고 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보먼트 씨는 하루 4시간만 자고 16시간 이상을 자전거 페달을 밟았다고 하는데요. 보먼트 씨 역시 소설 80일간의 세계 일주에서 영감을 받아 이 도전을 결심하게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도전은 결코 쉽지만은 않았다고 하는데요. 중간에 넘어지면서 치아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하기도 했고요. 정신적인 고통 때문에 수십 번이나 포기를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 포기하지 않았고 이 세계의 진기록을 두 개나 보유하게 됐는데요. 희망과 인내심만 있으면 못할 것이 없다는 스포츠 정신을 보여줬다는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이야기 미국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22도 기록하고 있고요. 대체로 구름끼는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내일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9월 20일 수요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하지만 함경북도 지역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도에서 16도, 낮 최고기온은 16에서 28도 기록하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1.5에서 3미터로 일겠고 서해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미터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13도에서 24도, 신의주 13에서 26도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13도에서 25도, 함흥 12에서 28도, 끝으로 청진은 14에서 26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실까요? 오늘 첫 곡은 엑스앰베서더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Unsteady, 불안정하다라는 제목의 곡인데요. 함께 감상해 보시죠.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유엔 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합니다. 북한과 이란에 초점을 맞춰서 미국 새 정부의 대외정책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미국 주요 매체들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근 40만 명을 넘어선 로힝야 난민 사태에 대해서 미얀마 실권자인 아웅산 수치 국가자문역이 처음 입장을 밝혔고요. 다음 달 당대회에서 중국 공산당의 당헌을 고친다는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유엔 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하는군요.
네, 유엔 193개 회원국 가운데 120여 개국 정상급 인사들, 그 밖의 나라들에서도 외무장관을 비롯한 고위급 외교 당국자들이 유엔 총회가 열리는 미국 뉴욕에 지금 모여 있는데요. 이 총회의 핵심 일정인 일반 토의가 오늘부터 진행됩니다. 오늘 첫 일반 토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조연설을 하게 되는데요.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워온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새 정부의 대외정책의 밑그림을 제시할 것으로 미국 주요 매체들이 내다보고 있습니다.
예. 자, 미국 새 정부의 대외정책 밑그림을 제시할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어떤 내용이 담길까요?
예, 트럼프 대통령의 오늘 연설문을 검토한 백악관 고위 관계자가 언론 브리핑을 했는데요. 이 북한과 이란의 핵 문제가 중심이 될 것으로 로이터통신은 전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핵 개발을 포기하도록 이 국제사회가 압박을 함께 강화할 것을 촉구할 전망인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이란의 핵은 어떤 나라도 방관자가 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고 오늘 연설에서 선언하고 이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연대를 호소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함께 심각한 위협으로 제시할 이란의 핵 문제,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가요?
이란은 지난 2015년에 미국을 비롯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과 독일을 포함한 6개 나라와의 합의를 통해서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기로 했었는데요. 최근에도 이란은 미사일 시험 발사를 지속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합의가 이란 측에 너무 많이 양보했다고 비판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대이란 정책을 총체적으로 재검토하고 있는데요. 지난달에 추가 제재를 단행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란의 하산 로하니 대통령은 이 핵 합의를 파기하고 이 핵무기 개발을 다시 진행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혀서 지금 긴장이 높아지는 중입니다.
예. 자, 북한과 이란의 핵 문제 외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예, 베네수엘라 사태와 대테러 공조에 대해서도 언급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이 베네수엘라에서는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이른바 재헌의회가 이 정당한 선거를 거쳐서 세워진 입법부인 국민의회를 대체하는 시도 때문에 이 정치적인 혼란이 극심해지고 있는데요. 이 식량난 속에서 국경을 넘는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행렬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미국 정부는 베네수엘라에 대해서 제재를 단행했고요. 이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적인 선택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 북한 대표단도 이번 총회에 참석하죠.
물론입니다. 이 북한의 리용호 외무상이 고려항공편으로 중국 베이징을 경유해서 뉴욕으로 향했다고 AP통신과 교도통신 등이 전했는데요. 이 북한은 지난 1991년 열린 제46차 총회에서 당시 159개 회원국 만장일치로 한국과 함께 동시에 가입을 승인받은 유엔 회원국입니다. 방송국입니다. 이 북한 대표단은 오늘 맨 앞자리에 앉아서 트럼프 대통령의 기조연설을 들을 예정이라고 로이터통신이 전했습니다.
예. 자, 어제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개혁회의를 주관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유엔을 개혁하는 문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 총회 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라고 미국 언론이 전하고 있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직접 주재한 유엔 개혁회의에서 이 어떤 나라도 불균형한 비용 부담을 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의 관료주의와 비용 부담의 불균형 때문에 유엔의 운영이 방만해졌고 이 때문에 가능한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의 혁신을 촉구했습니다.
예. 자,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지적에 대한 반응은 어떤가요?
어제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 바로 옆에 앉아있던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트럼프 대통령 지적에 적극적으로 호응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문제의식에 동의하고 이 비용 집행의 비효율성과 불공평한 분담금 문제 등을 개혁할 의지를 밝혔는데요. 하지만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번 총회에 러시아 대표로 참석한 레오니트 슬루츠키 러시아 하원 국제문제위원회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개혁 선언을 우리는 지지하지 않는다고 언론에 밝혔는데요. 어제 진행된 유엔 개혁 논의는 미국식 접근법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전체 대화로 논의할 사안이라는 게 러시아 측의 입장입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얀마의 실권자인 아웅산 수치 국가자문역이 이 로힝야 사태, 난민 사태에 대해서 연설을 했군요.
네, 미얀마 정부를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는 아웅산 수치 국가자문역 겸 외무장관이 오늘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이 40만 명을 넘어선 소수민족 로힝야 난민 사태에 대해서 처음으로 공개석상에서 입장을 밝힌 건데요. 약 30분 동안 생방송으로 중계된 연설에서 아웅산 수치 자문역은 미얀마가 종교와 인종 문제로 분열되기를 원치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최근 유엔과 국제사회는 이 미얀마 정부가 로힝야족을 상대로 이른바 인종 청소를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해왔죠.
그렇습니다. 이 같은 비판에 대해서 수치 자문역은 오늘 연설에서 책임을 회피하지 않으며 모든 인권 침해와 불법 폭력을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일을 저지른 사람이 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의 처벌을 받게 할 것이라고도 말했는데요. 이 아웅산 수치 자문역은 오늘 연설에서 자체적으로 금지한 이 로힝야라는 호칭을 일절 사용하지 않았고요. 이슬람교도 이동 행렬이 최근에는 멈췄고 많은 이슬람교도들이 아직 미얀마에 남아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을 제시했나요?
몇 가지 얘기를 하기는 했습니다. 국경을 넘은 난민들 중에서 미얀마 국민으로 확인된 사람들에게 재입국을 허용하겠다고 했는데요. 이 로힝야족은 알려진 것처럼 미얀마 시민권이 거부된 소수민족이라서 실효성이 전혀 없는 대책으로 외신들로부터 평가받고 있습니다. 아웅산 수치 자문역은 이밖에 코피 아난 전 유엔 사무총장이 이끄는 로힝야 자문위원회가 권고한 사항들을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만 설명했고요. 미얀마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사태 해결에 나설 방안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다만 미얀마는 국제사회의 감시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밝혀서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가 미얀마에서 사태를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는데요. 하지만 민간인 공격을 지속했던 이 군부를 통제할 계획은 내놓지 않아서 이 국제사회가 오늘 연설 내용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예, 자, 로힝야 난민 사태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 이 40만 명이 넘는 난민이 발생한 이유는 뭡니까?
예, 로힝야족은 불교 국가인 미얀마 서쪽의 라카인주에 모여 사는 이슬람 소수민족인데요. 미얀마 정부는 이들을 국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방글라데시에서 넘어온 불법 이민으로 간주해서 그동안 갈등이 이어졌습니다. 로힝야족 일부가 무장해서 아라칸 로힝야 구원군 등을 조직해서 미얀마 정부에 저항했는데요. 지난달 말에 이 로힝야 무장 조직이 라카인주의 경찰관서 등을 공격하면서 사태가 사태가 시작된 것으로 미얀마 정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무장조직 토벌에 나선 미얀마 군 공격에 민간인 사망자가 속출했고요. 이웃나라인 방글라데시 등으로 피하는 로힝야족 행렬이 이어져 왔습니다.
예, 무장 반군을 토벌하는 와중에 이제 난민이 발생한 것이라는 미얀마 정부의 주장, 국제사회는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렇습니다. 이 국제사회가 보는 관점은 미얀마 정부와 다른데요. 안토니오 구테우스 사무총장을 비롯한 유엔 고위 관계자들은 이번 사태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종청소로 규정했습니다. 미얀마 정부가 종교적 배경이 다른 소수민족 로힝야 주민들을 강제로 제거하려 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 구테우스 총장은 지난 일요일 영국 B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 자문역이 이 상황을 바꾸지 않는다면 틀림없이 끔찍한 비극이 벌어질 것이라면서 로힝야족이 조건 없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미얀마 정부가 허용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예, 자 난민들이 국경을 넘어서 방글라데시 등으로 몰렸는데 이 방글라데시의 입장은 어떤가요?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 참석 중인 셰이크 하시나 방글라데시 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로힝야 난민 문제를 소개했지만 미국이 최근에 난민 문호를 닫고 있기 때문에 큰 도움을 기대하지 않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로이터 통신이 단독 보도했는데요. 하시나 총리는 이번 주 총회 연설을 통해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관여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예. 자, 그럼 이번 사태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백악관이 지난주 월요일에 관련 성명을 냈습니다. 이 성명에서 백악관 측은 미얀마 정부에 법을 존중하고 폭력을 중단해서 시민들의 강제 이주를 끝내기를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중국 공산당이 당헌을 고친다는 소식이군요.
네, 이 정당의 헌법 역할을 하는 규정인 당헌을 중국 공산당에서는 당장이라고 부르는데요. 다음 달 18일 개막하는 중국 최대의 정치 행사 제19차 공산당 전국 대표 대회에서 이 당장을 손질할 예정이라고 신화통신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중국은 공산당을 중심으로 통치하는 나라라서요. 이 당장을 고치는 건 국가 최고 권위의 법규가 새롭게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이 당장을 수정하기로 누가 결정한 건가요?
예, 시진핑 국가주석과 리커창 국무원 총리를 비롯해서 당 서열 25위까지가 모인 이 공산당 중앙정치국이 월요일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입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19차 당대회에 상정할 당장 개정안과 그리고 주요 정책 진행사항을 정리한 업무보고서 초안 그리고 부패관리 적발과 처벌 현황 등을 종합한 기율검사 업무보고안 등을 논의했다고 신화통신은 전했는데요. 이 당장 개정안을 최우선 상정하기로 결의한 배경으로는 이 다음 5년의 새로운 형세와 임무에 근거해서 이 당장을 적절하게 개정하는 것이 중국식 사회주의 건설과 위대한 공정을 추진하는 데 유리하다고 이 당 지도부가 뜻을 모은 것으로 전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앞으로 5년 이 시진핑 국가주석 집권 2기 새로운 정세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 당의 헌법을 개정하겠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은 이번 회의에서 이 새 당장이 중국화된 마르크스주의의 최신 성과를 체현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 중대한 이론 관점과 전략 사상을 당장에 새롭게 집어넣어야 한다고 합의했습니다.
예. 자, 어떤 이론과 또 전략 사상이 당장에 편입되어야 한다는 건가요?
당장에 어떤 내용을 바꿀지 또 어떤 이론과 사상을 새롭게 편입시킬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당초 시진핑 사상을 공산당 지도사상에 포함해서 오는 당대회에서 당장에 명기할 것이라는 전망이 높았었는데요. 월요일 회의에서는 이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진핑 사상에 대한 계획은 접은 것으로 주요 중국어권 매체들은 전망하고 있는데요. 현재 이 중국 공산당의 당장에는 마르크스 레닌주의와 마오쩌둥 사상 그리고 덩샤오핑 이론 그리고 장쩌민 전 주석의 3개 대표론 그리고 후진타오 전 주석의 과학적 발전관이 이 지도사상으로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공영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인데요.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네, 연방상원이 어제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미국의 대형 소매업체인 토이저러스가 18일 파산을 신청했습니다. 화성 생활체험훈련에 참여했던 과학자들이 8개월 만에 훈련소에서 퇴소했다는 소식 차례로 알아봅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연방의회는 9월이 되면 이 다음 회계연도 예산을 마무리하느라고 바쁜데요. 어제 이 상원에서 예산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표결이 있었군요.
네, 이날 상원에서 국방수권법안에 대한 표결이 있었는데요. 찬성 89대 반대 9로 통과가 됐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어제부로 이제 미국 국방 예산이 완전하게 확정이 된 건가요?
아닙니다. 이 미국 예산 책정 과정이 복잡해서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이른바 수권법이라고 하면 간단하게 말해서 예산을 쓸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법입니다. 이걸 지출 권한 부여법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런 수권법으로 예산을 쓸 권한이 생기면 연방의회가 이른바 세출 법안을 만드는데 이게 통과돼서 법이 되면 바로 최종 예산안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국방 수권 법안을 확정된 국방 예산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군요.
맞습니다. 다시 설명하면 이 국방 수권법은요, 얼마의 돈을 어디에 얼마나 쓸 수 있다는 권한을 준 법이고요. 이게 확정이 되면 연방의회가 지출 승인 법안, 즉 세출 법안 심의 과정을 거쳐서 최종 예산을 짭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 국방 수권 법안에서 제시한 국방 예산안은 다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럼 이 상원의 국방 수권 법안은 다음 회계연도 국방 예산을 얼마로 잡았습니까?
모두 7천억 달러 규모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봄에 요청했던 것보다는 크게 늘었습니다.
예. 자, 구체적으로 어디에 돈을 얼마나 쓰게 되는지 궁금하군요.
네, 최신형 전투기 구매에서부터 군인들 급여 인상 등 다양한 항목이 있는데요. 군 기본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6,400억 달러가 잡혔습니다.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요청한 것보다는 370억 달러가 더 많은 액수입니다. 그리고 시리아나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등지에서의 전쟁 비용 600억 달러가 따로 책정됐습니다.
예. 자, 그리고 언론 보도를 보면 이 한반도 관련 항목도 법안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이 북핵 위협에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미사일 방어 강화에 85억 달러 예산이 승인됐습니다. 이는 행정부가 요구했던 것보다 6억 3천만 달러나 더 많은 액수입니다. 또 한국과 일본을 비롯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 동맹국들의 무기 판매를 늘리고 이들 지역에 전략 무기를 배치하도록 행정부에 요구하는 등 이른바 확장 억제력 강화를 요구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 대북 제재 관련 항목도 포함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왔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됐나요?
네, 대북 제재와 관련한 구체적인 요구 사항은 이번에 제외됐습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북한 노동자가 생산한 제품의 수입 금지, 북한과 거래한 개인 기업의 미국 금융 시스템 접근 차단을 포함한 대북 제재 강화 방안이 수정한 형태로 제안이 됐는데 이번에 상원 국방 수권 법안에는 포함되지 못했다고 오늘 보도했습니다.
예. 자, 상원에서 이 국방 수권 법안의 심의를 주도하는 군사위원회 수장이 바로 공화당의 존 맥케인 의원인데요. 이 맥케인 의원이 그동안 대외 현안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확산해야 한다 꾸준히 주장해왔는데 자, 이와 관련해서 이 국방수권법안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러시아와 갈등을 빚고 있는 우크라이나 관련 예산으로 5억 달러가 책정됐습니다. 이 무기 등 보안 지원 예산이 들어간 거고요. 또 역시 이제 러시아의 위협을 받는 이 발칸반도 국가들을 위해서 1억 달러 예산이 잡혔습니다. 그 밖에는 또 미국의 중요한 동맹국이죠. 이스라엘과 함께 미사일 방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약 7억 달러가 책정됐습니다.
네. 자, 그리고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성 전환자들의 군 복무 금지 조항을 부활시키면서 논란이 일었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네, 이 부분은 이번 법안에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또 그 밖에 눈에 띄는 항목을 보면요. 러시아 전산 보안 업체죠. 카스퍼스키 랩이 만드는 이 전산 보안 프로그램을 군이 구매하지 못하도록 했고요. 또 하원 국방수권 법안에 들어가 있는 이 우주사령부 창설 항목은 이 상원 법안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자, 상원 쪽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그럼 하원 쪽의 국방수권 법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연방 하원에서는 일찌감치 국방수권 법안을 통과시켰죠. 그러니까 이제 상하원이 모여서 각자 법안을 가지고 단일한 하나의 국방 수권 법안을 만들어서요. 이 단일화를 또 각각 표결로 통과시킨 다음에 이걸 대통령에게 보내야 합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계적인 완구류 소매 판매 업체 토이저러스가 파산 신청을 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군요.
그렇습니다. 이 토이저러스가 50억 달러가 넘는 빚을 조정하기 위해 버지니아주 리치먼드에 있는 연방 법원에 어제 파산을 신청했습니다.
예. 자, 토이저러스라고 하면 미국의 대표적인 소매 업체 가운데 하나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60년 된 회사인데요. 이 미국에서 아이를 둔 부모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은 가본 경험이 있을 정도로 이 미국의 대표적인 완구 판매업체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도 결국에는 시대의 흐름을 감당하지 못해서 파산 신청을 한 겁니다.
예, 자, 시대의 흐름 때문에 파산 신청을 하게 됐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지 궁금한데요.
대략 두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이제는 아이들이 옛날만큼 장난감을 사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장난감을 사더라도 직접 매장에 가지 않고 온라인,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장난감을 산다는 거죠.
예. 자, 아이들이 장난감을 사지 않는다면 대신에 뭘 산다는 거죠?
짐작하시겠지만 스마트폰 또 태블릿 같은 걸 더 애들이 선호한다는 겁니다. 장난감보다는 이 똑똑한 선자나 스마트폰이냐 판형 PC, 태블릿을 가지고 시간을 보내는 아이들이 늘면서 이제는 장난감을 찾는 수요가 많이 줄었다는 설명입니다.
예. 자, 거기에다가 이제 인터넷 온라인을 통한 거래까지 확산되면서 어려움이 가중됐다는 이야기군요.
맞습니다. 이 토이저러스 같은 업체는 이 대표적인 영어로 브릭 앤 모탈 업종 아니겠습니까? 이게 큰 건물에 상점을 차려놓고 물건을 직접 파는 업종을 말하는데요. 이 아마존 같은 이 대규모 인터넷 상점이 성장하면서 이 토이저러스 같은 전통적인 이 소매 업체들이 매출이 줄어서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직접 매장에 가는 수고를 하지 않고 집에서 인터넷으로 물건을 산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런 경향이 확산하다 보니까 이 전통적인 소매 업체들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올해만 약 300개 소매 업체가 파산을 신청했는데 여기에는 이 아동용품 전문점이죠. 짐벌이, 또 전자부품 전문점인 레디오쉑 등이 포함이 됐습니다. 또 이 시어스나 이 메이시스 같은 이 대형 백화점도 매출이 줄어서 매장을 대거 줄이는 등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하와이에서 진행됐던 화성 생활 모의 실험이 종료됐군요.
네, 화성에서의 생활을 체험하기 위해서 이 좁은 실험 공간 안에 생활했던 과학자 6명이 지난 일요일이죠. 17일에 퇴소했습니다. 이 체험단이 남성 4명, 여성 2명으로 구성됐었는데 지난 1월부터 하와이 빅아일랜드의 마우나로아 화산에 마련된 실험 공간에서 철저하게 이제 고립된 생활을 하면서 8개월을 견딘 겁니다.
예. 이 화산의 실험 공간이 마련된 이유가 뭘까요?
이 마우나로아 화산의 환경이 이 화성과 매우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이 6명 대원이 이 화산 전상 인근에 이 척박한 땅에 마련된 돔에서 생활을 했는데요. 이 흰색 비닐로 만들어진 둥그런 돔은 110제곱킬로미터가 조금 넘는 그러니까 작은 방 두 개짜리 주택만한 공간으로 각자 취침 공간을 제외하면은 부엌과 실험실, 화장실을 공동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예, 이 생활하는 것도 실제 우주인과 똑같이 했다고요?
네, 우주복을 입고 살았고요. 돔 건물 밖에 나갈 때는 꼭 팀을 이루어 나가야 됐습니다. 음식도 이 우주에서처럼 냉동 음식이나 깡통에 드는 음식만 먹었고요. 이 외부와의 교신은 항상 20분의 차이를 뒀는데 이거는 이제 화성과 지구 사이에 그 발생하는 시차, 먼 거리 때문에 발생하는 시차를 그대로 반영한 겁니다. 이들은 실제로 화성에서 생활하는 것처럼 자급자족하면서 지질 연구나 지도 작성 등을 연구했다고 합니다.
예. 자, 하지만 이번 실험의 진짜 목적은 단순한 화성 체험이 아니라고 하던데요.
네, 이번 실험이 장기간 우주 임무에 따른 이 심리적인 영향을 재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습니다. 대원 6명은 게임 등을 통해서 스트레스 정도를 측정하고요. 개개인의 감정을 기록으로 남겨 했습니다. 또 이 감정을 측정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만든 기기를 착용했는데요. 목소리 크기나 다른 사람과의 근접성 등을 재일 수 있는 기기로 만약에 누군가를 거부하거나 누군가와 대립하는 것까지 이런 기기로 감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예. 8개월간의 이 실험 결과 뭔가 얻어진 게 좀 있다고 하던가요?
네, 연구를 주도한 하와이 대학의 이 킴 빈스테드 교수에 따르면 한 가지 중요한 결과를 얻었다고 하는데요. 아무리 의견이 잘 맞는 팀이라고 해도 의견 대립은 있게 마련이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개인이나 팀원들이 회복력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래야지 충돌이 있어도 다시 원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예. 자, 앞으로 이런 연구 결과가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까요?
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는 2년에서 길게는 3년이 소요될 화성 탐사를 위해 우주 비행사들을 보내는데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우주 비행사의 성별, 특성을 고려해 고립과 스트레스, 이 정신적인 압박감을 가장 잘 견뎌낼 수 있는 탐사단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예. 미국은 오는 2030년까지 인류를 화성에 보내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진행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런 프로젝트 아래 나사가 이 하와이 대학의 하와이 우주탐사 모의실험, 영어 약자로 하이시스라는 시설에서 화성 체험실험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나사 측이 총 6번 이 화성 체험실험을 계획했는데 이번이 5번째 실험이었고요. 나사는 이 하이시스 연구를 위해 250만 달러를 드렸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화성 탐사를 앞두고 화성 체험 실험을 진행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만 있는 건 아니라고요?
네, 다른 나라에서도 이 화성 체험 실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하와이의 하이시스 실험은 바위와 붉은 토양으로 뒤덮인 이 화성과 가장 비슷한 환경에서 진행된다는 점에서 다른 나라에서 진행되는 실험과는 차별성이 있다고 연구진은 설명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이어서 이야기 미국사가 이어집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1767년 영국 의회는 타운샌드법이라는 여러 가지 세금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식민지인들은 타운샌드법을 거부하고요. 다시 한번 영국 상품에 대한 거부 운동을 벌였습니다.
이게 바로 매사추세츠에서 만든 유리입니다. 영국에서 배로 들여온 게 아니고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든 유리란 말이죠.
영국이 실시한 타운샌드법은 자연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식민지의 헌법 권리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영국 권리들은 매사추세츠 지사에게 의회를 해산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영국은 매사추세츠 최대 도시이자 식민지에서 가장 큰 도시인 보스톤에 4천 명의 병력을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1700년대 아메리카 식민지들은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움직임을 시작했습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제5부 영국과 아메리카 식민지의 대립과 갈등.
보스톤에서 일하던 선원들과 보스톤에 주둔하고 있던 영국군 사이에는 감정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분쟁이 잇따랐습니다. 1770년 3월 5일 긴장 상태는 극에 달했고 결국 폭력적인 충돌로 이어졌습니다.
사건이 발생하던 날 몇몇 사람들이 공공 건물을 경비하고 있던 영국 군인들에게 돌과 얼음덩어리를 던졌습니다. 영국의 억압에 대한 분노가 터져 나온 거였죠. 괘씸한 영국 놈들,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더니 너희도 어디 한번 맛 좀 봐라 하는 심정으로 돌을 던졌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돌을 던지는 사람의 수가 늘어났습니다. 누가 먼저라 할 것도 없이 돌을 던졌고 영국에 대한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영국 놈들, 돌 맞는 기분이 어땠을까요? 그들은 우리가 던진 돌에 맞아 몸에 상처가 날 뿐이지만 우리는, 우리 식민지 사람들은 영국에 저지른 온갖 부당한 짓 때문에 가슴 속에 피멍이 들었다는 걸 그들도 알까요? 우리가 던진 돌은 그냥 돌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과 분노가 담겨 있다는 걸 그들도 뼈저리게 느껴야 합니다.
식민지 사람들의 분노에 영국 군인들은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사태가 점점 심각해질 무렵 울려 퍼진 몇 발의 총성. 두려움에 떨던 영국 군인들이 총을 발사했습니다. 군인들의 발포로 식민지 사람들 가운데 다섯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사건을 사람들은 보스턴 학살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보스턴 학살 사건으로 매사추세츠 사람들은 극도로 분개했습니다. 총을 쏜 군인들은 살인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지만 대부분 무죄로 풀려나거나 약한 처벌만 받을 뿐이었습니다. 식민지 사람들은 더욱 흥분했습니다.
식민지 사람들의 분노가 그칠 줄 모르고 있습니다. 이들의 분노가 극에 달한 이상 영국도 더 이상 강압적인 태도를 고집할 수 없게 됐습니다.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선 한 발짝 뒤로 물러서는 게 좋을 듯합니다. 폭력 사태가 더 악화되는 걸 막기 위해서 마시는 차에 대한 관세만 제외하고 대부분의 세금을 폐지하겠습니다.
영국이 강경한 태도를 거두고 한 발짝 뒤로 물러나면서 영국과 식민지 사람들 간의 긴장도 어느 정도 가라앉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영국산 상품 수입은 다시 늘어났습니다.
식민지 사람들은 보스턴 학살 사건이 일어나고 2년 정도는 영국의 태도나 문제 해결 방식에 대해 만족했습니다. 하지만 매사추세츠는 다시 한번 영국과 충돌했는데요. 문제는 영국 정부가 동인도 회사의 사업을 도와주려고 한 데서 비롯됐습니다.
동인도 회사는 인도를 비롯해서 영국이 통치하는 여러 나라들의 무역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773년경 동인도 회사가 심각한 자금난을 겪게 되자 영국 정부는 이 회사가 아메리카 식민지에 직접 차를 수출할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자, 모두 와서 서두릅시다. 창고에 쌓여있는 차들을 배에 싣고 하루라도 빨리 식민지로 가야 하니 힘들더라도 참고 빨리빨리 옮깁시다. 식민지에 이 차들을 다 팔고 나면 우리 동인도 회사도 옛날의 전성기를 다시 누릴 수 있게 될 테니 자, 모두 힘을 내시죠.
그래도 식민지가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이 귀한 차를 창고에 쌓아놓고 한숨만 쉬고 있었는데 식민지에 팔 길이 열렸으니 말이죠.
이래저래 식민지한테는 안 된 일이지만 뭐 식민지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이럴 때 본국 도와주는 게 그 사람들의 임무고 영국의 방침이 그런 걸 뭐 어쩌겠어요. 식민지에서 불만이 있으면 우리 차를 안 마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식민지 사람들은 영국의 일방적인 결정에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한 특정 회사에게서만 차를 사도록 강요하는 건 부당하다는 생각에 반감만 깊어갈 뿐이었습니다.
펜실베니아와 뉴욕 식민지는 차를 싣고 온 동인도 회사의 선박을 영국으로 되돌려보냈습니다. 하지만 매사추세츠에서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영국은 식민지의 주민들에게 차세금을 거두고요. 법을 강행하려 했습니다. 영국 배가 보스턴에 도착하자 일부 식민지 사람들은 배를 가로막았고요. 영국 선박들은 화물을 내려놓지 못한 채 항구 외곽에 정박했습니다.
1773년 12월 16일 밤 깊은 어둠을 틈타 식민지 사람들 몇 명이 작은 배를 타고 영국 배로 향했습니다. 이들은 영국 선원들이 알아보지 못하도록 아메리칸 인디언으로 위장을 하고 배에 오른 다음 차를 모두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인디언들이 영국 배에 몰래 들어가서 차를 바다에 다 버렸다는 얘기 들었어요? 인디언들 지시라고 소문이 났지만 사실 우리 보스턴 사람들이 인디언으로 변장을 하고 간 거라는 거 아는 사람들은 이미 다 알죠. 인디언들이 뭐가 아쉬워서 영국 배로 가서 차를 바다에 던져버리겠습니까? 어쨌든 그동안 벼르고 벼르던 일을 기어이 해내고야 말았으니 속이 다시 원합니다.
영국 차를 보스턴 항구에 바다로 던져버린 사건. 미국 역사에서는 이를 보스턴 티파티라고 부릅니다.
차를 버리는 건 무거운 범죄 행위입니다. 단지 몇 명이 주동이 돼서 일으킨 사건으로 다뤄져선 안 된다는 말이지요. 식민지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강하게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사안의 중대성이 높은 만큼 영국은 이 엄청난 범죄 행위에 대해 매사추세츠 주민 전체에게 그 책임을 묻겠습니다.
부여의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집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어서 English with you가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Hi everyone, this is Jennifer Yu with English with You.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표현은 rat someone out. Rat someone out입니다.
Before we find out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let's listen to today's conversation. Listen carefully. Hey, Jason, why is your son crying?
Well, it's because his best friend ratted him out to the teacher. I guess he never thought his best friend would rat him out like that.
Oh, poor boy.
본문에서 제이슨의 아들이 울고 있는 모습을 본 저는 제이슨에게 왜 아들이 울고 있냐고 묻습니다. 이어서 제이슨은
Well, it's because his best friend ratted him out to the teacher. I guess he never thought his best friend would rat him out like that.
아, 왜냐하면 제일 친한 친구가 선생님께 고자질했거든. 친한 친구가 그렇게 잃어바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을 거야. 라고 대답합니다.
Now keep today's expression, rat someone out,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Hey, Jason, why is your son crying?
Well, it's because his best friend ratted him out to the teacher. I guess he never thought his best friend would rat him out like that.
Oh, poor boy. Today's expression is rat, R-A-T, rat someone out. O-U-T, out. Rat someone out. If you rat someone out, you tell someone in authority about the wrong or illegal actions of another. Rat someone out 또는 rat out someone은 누구를 일러 바치다, 고자질하다 또는 밀고 하다 라는 뜻입니다. 배신하다 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In today's example, Jason is telling me that his son is crying because his best friend ratted him out to the teacher.
본문에서 제이슨은 아들이 울고 있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는데요. 가장 친한 친구가 선생님께 고자질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Well, it's because his best friend ratted him out to the teacher
라고요. 네, 이렇게 누군가가 고자질하거나 일러바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rat someone out 입니다.
Now let me give you some example sentences using today's expression. Please, don't rat me out to mom, okay?
는 엄마한테 일러바치지 마, 알았지?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Here is another example. I promise not to rat you out
라는 문장을 해석하면 널 신고하지 않겠다고 약속할게 라는 뜻입니다.
rat someone out
이 표현 잘 익혀두시고요. 오늘의 대화를 마지막으로 들어보겠습니다.
Hey, Jason, why is your son crying?
Well, it's because his best friend ratted him out to the teacher. I guess he never thought his best friend would rat him out like that.
Oh, poor boy. Let's review. If you rat someone out, you tell someone in authority about the wrong or illegal actions of another. Rat someone out.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Ed Sheeran이 부른 How'd You Feel? 당신은 어떨 것 같나요? 라는 제목의 노래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ou are the one, girl. And you know that it's true. I'm feeling younger every time that I'm alone with you. We were sitting in a park car, stealing kisses in the front yard. We got questions we should not ask, but how would you feel if I told you I loved you? It's just something that I want to do. I'll be taking my time, spending my life, falling deeper in love with you. So tell me that you love me too. In the summer, as the lilacs bloom, love flows deeper than a river every moment that I spend with you. We
would sat upon our best friend's roof. I had both of my arms round you, watching the sunrise replace the moon.
Yaksa sok onel. Yaksa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881년 9월 19일 오늘, 미국의 제20대 대통령 제임스 가필드가 취임 넉 달 만에 57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두 달 전 워싱턴 DC 기차역에서 암살범 찰스 기토가 쏜 총에 맞은 부상 때문이었습니다.
Gito approached Garfield from behind, took out a revolver, and shot Garfield in the back. The bullet pierced the major.
대통령 선거 전에서 가필드를 지지했던 기토는 가필드가 대통령에 당선되자 그 보상으로 외교관 자리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그의 요구가 거부당하자 가필드에게 총격을 가한 것이었습니다. 1831년 오하이오주의 한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가필드는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며 근면과 성실함으로 대통령이 된 입지전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가필드는 주 하원 의원을 거쳐서 1859년 오하이오주 상원의원에 당선됐고, 이후 1880년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인 윈필드 스콧 헨콕을 물리치고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하지만 가필드는 1881년 오늘 57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이로써 가필드는 미국 역사상 두 번째로 짧은 재임 기간을 지낸 대통령이 됩니다. 1955년 9월 19일 오늘, 후안 도밍고 페론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레오나르디 장군이 일으킨 군사 쿠데타로 권좌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시각한 페론은 강제로 쫓겨나 파라과이와 스페인에서 망명 생활을 하게 됩니다. 12년 전인 1943년 쿠데타를 일으켜 라몬 카스틸로 정권을 무너뜨리고 권력을 장악한 페론은 노동, 사회복지 장관을 거쳐 1946년 아르헨티나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하지만 페론은 모든 권력을 한 손에 쥐고 반대파를 모두 숙청, 언론을 탄압하는 등 철권 정치를 펼쳤습니다. 아르헨티나의 경제는 점차 침체에 빠졌고 페론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은 커져갔습니다. 그러던 중 1955년 오늘, 군부 세력이 페론 정부에 대항해 쿠데타를 일으켜 성공하면서 페론 대통령은 10년 동안 지켜온 권좌에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후 1973년 페론은 아르헨티나 민중들의 지지로 재집권에 성공하지만 이듬해 7월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입니다.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전화, 많은 이용 바랍니다.